오늘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다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끝에 가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구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13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구절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가 지금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 오해가 지난 이게 자꾸 크거든요 마이크가. 예, 지난 한 1500년 이상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 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천이티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계는 크리스텐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국 할 때 그 덤을 붙여서 크리스텐덤. 그래서 기독교 계라고 얘기할 때는 하여튼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몰몬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천주교. 이건 크리스텐덤이에요. 크리스천이티가 아니고. 그래서 그 기독교 계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어떠한 그 종파나 아니면 그 단체가 이제 천주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마리아를 이제 숭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에게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마리아 이제 숭배하는 것이 천주교회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이 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가 이왕 여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또 자매들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주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요한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제 천주교회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계 하면 이제 천주교하고 이제 기독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하면 꼭 신부가 나와서 미사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기독교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래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베프티스트들, 우리 침례교 이제 선조들 이런 분들이 장로교 중에서도 뭐 칼빈주의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천주교하고는 아주 벽을 쌓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천주교회 그 국가 교회 시스템을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거가 싫어서 나와서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신교, 새로운 그런 국가를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뭐 천주교회 어떤 교리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특별히 남미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천주교회가 돈이 많고 해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거의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계에 첫 번째 가는 게 이제 천주교회가 돼도 한 200년 사이 이제 그렇게 지금 변해 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에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그런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회 교황 그다음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이교도들의 그러한 그 믿음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흥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가 줄어들게 돼 있고, 그래서 원래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천주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뻔하다가 로욜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제수이트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천주교회가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800년대 이제 들어가면서 아예 천주교의 성경 텍스트가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 다수 사본에 근거한 그런 그 사본의 그 텍스트보다 더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까지 등장을 하면서 심지어 성경 문제도 지금은 천주교 성경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경 텍스트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인데 어느 게 이길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천주교에게 이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뭐 개혁성경뿐만 아니라 공동번역 뭐 이런 모든 게 다 천주교 본문에 근거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쪽 진영은 더 흥황하게 되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걸 성경적으로 조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천주교의 그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뭐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절대 숭배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빠지면 천주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천주교회가 그래서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오늘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천주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 신비 종교가 지금 이 시대까지 전달이 된 게 천주교 체제예요. 바빌론 신비 종교.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첫 책과 마지막 책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예, 그래서 처음에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놓으시죠. 그렇죠?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 이것이 이제 없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과 같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거하는 그러한 땅이 에덴 동산 이때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창세기에서. 근데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천년 동안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그 모습이 부활이 다시 이제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 신비 종교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빌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셔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시면 거기 음녀 바빌론 체제가 나오면서 음녀 바빌론 체제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기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과 딱 대칭이 되면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리거나 창세기에서 뭐가 막아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회복이 되고 막아놓았던 것이 다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실 때 종교 체제나 아니면 정치 체제에서도 바빌론 종교 체제와 바빌론 정치 체제가 창세기에서 부흥을 이제 해서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 바빌론 신비 종교가 온 세상에 퍼지는 게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이 온 세상에 퍼져요. 이게 퍼져서 지금부터야 한 4,500년, 4,300년 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다 어디 살았습니까? 바벨탑에 모여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말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한때는 중국으로 가고 한때는 이집트로 가고 한때는 저쪽 유럽 쪽으로 가고 또 나머지는 또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 바벨탑이 있던 지금의 이라크 있는 그 지역에 남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마귀를 섬기는 바빌론 신비 종교 체제 역시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여러분 기원 아시죠? 그래서 단기 이야기할 때 그게 다 그때 퍼져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한 4,300년이 흘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가 마감이 되면서 그때 마귀가 심어놓은 바빌론 신비 종교 체제, 바빌론 신비 정치 체제가 완전히 막을 고하는 때가 이제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실질적인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성경 아니면 또 우리 역사 시간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바빌론이 있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우리 창세기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0장 그 제목을 가서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땅의 민족들을 형성함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대목이 창세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8절에서 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였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이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봇을 세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그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그와 같은 어떤 땅의 강력한 그러한 그 사냥꾼이 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세운 나라가 세운 도시가 바벨이에요. 바벨. 그 바벨에서 이제 바빌론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히슬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두 개의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약 한 130년 경에 전에 이 히슬롭이 투 바빌론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히슬롭의 그 책을 가서 보면은 천주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바빌론 신비 종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고대 문헌들을 살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 니므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세미라미스. 근데 니므롯이 죽으니까 세미라미스는 이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는 아들을 낳아요. 그게 뭐 니므롯의 아들인지 뭐 어떤 사람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합니다. 담무스. 그래서 담무스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가서 한번 에스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땅에 이제 포로 생활 이제 하게 되는데, 바빌론 땅에 이제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애기 신이 있었어요. 그 애기 신. 그 애기 신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8장 14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렇게 이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보게 만듭니다. 14절에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집이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도 지금 뭘 세워놨다는 거예요? 담무스 우상을 세워놓고는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무스가 이 바빌론에서 이 세메라미스의 아들로 그래서 태어난 그와 같은 그 인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어머니고 그 아들이 담무스가 되는, 그래서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이런 그 종교가 이제 바빌론 그 고대 신비 종교의 핵심이에요. 어미와 새끼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종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마귀의 씨를 이렇게 대적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온 세상이 퍼지니까 세메라미스가 자기에게서 난 이 담무스가 바로 여자의 씨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바빌론 신비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제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제에게 와서 모든 일을 다 고해해서 알리게 되면 그럼 국가의 모든 정보가 들어오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종교 시스템에 물론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하고 결탁이 돼서 천주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위장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이 바빌론에서 지금부터 약 4000년경에 시작이 되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퍼져나가서 이집트 땅에도 이시스와 호르스라고 하는 어미와 아들 섬기는 그런 종교가 생겨나고 중국에도 가서 보면 중국의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이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모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 성모를 중국말로 식무라고 해요. 식무. 그래서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자기들이 지금 마리아하고 이걸 전달하러 이미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성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모를 섬기는 그러한 그 종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머니를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인도에는 데마키라고 하는 게 있고,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그 다음에 주피터라든지 이러한 그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러한 이교들의 그 신비 종교가 온 세상의 이교도들의 문화 속에, 여러분이 아는 뭐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페르시아 문화, 인도 문화, 뭐 중국 문화 할 거 없이 온 세 인디안들도 마찬가지,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유적들 가운데 가서 보면 어미와 아기 이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종교 형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제 퍼져서 아까 말씀드린 단무스를 섬기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2장 13절 거기 가서 보면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은 남자신을 이야기하고 아스다롯은 여자신을 이야기해요. 이 아스다롯이 아스테로스라고 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신이 이제 되는데, 어찌됐든 여신을 섬기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신을 섬겼다니까요. 이러한 것이 나중에 극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다 왕국이 패망할 때는 아기가 되는 단무스를 섬기고, 여신은 이름이 공식적으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게 됩니다. 가서 한번 예레미야 44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이나 아니면 에스겔서 있는 내용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9절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이제 멸망한 이후에 이 남아있는 그러한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대언자를 이끌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17절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가 행하는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는 이 유다 백성이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때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에는 여왕을 섬기던 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않아야 했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운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붓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하늘의 여왕에게 이렇게 음료 헌물을 바치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또 주의 집에는 단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무스를 섬기고 이렇게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 생활 가기 전에 그때 이렇게 극심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약 4,300년경에 생겼던 그러한 그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러한 그 신비 종교가 온 세상에 파급이 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교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 종교의 그 핵심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거예요. 어미와 아기를.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기독교가 이제 흥황하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이제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경에 3년에 우리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공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 지방의 이교도들이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을 형성해서 사는데 로마가 이제 있고 여기 속국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야만 그래야 이 나라가 흥황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치는 로마가 이게 다스린다고 해도 우리 믿음 체계가 이게 다르면은 이게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허용할 테니 한 가지 우리에게 좀 허락을 해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섬기는 게 어미와 아기다. 어미와 아기. 이걸 섬기니까 이거를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콘스탄틴이라고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를 제국에 가져와야 되겠는데 즉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허락해 줘야 돼요? 어미와 아기 섬기는 거를 허락해 달라니까 이게 허락이 안 되면 종교가 통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어미와 아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있냐는 거죠. 꼭 찾아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딱 그렇게 이제 부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그게 둔갑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이렇게 되니까 전 로마 제국이 다 뭘 섬기는 거예요. 어미와 아기를 섬기고 기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아기 예수와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그게 AD 313년부터 시작이 돼서 물론 흥황하게 된 건 AD 600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1517년 종교개혁 뭐 조금 더 지날 때까지 그난 1000년 동안 온 세상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문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을 가리켜서 뭐 기독교 문화가 찬란한 그런 뭐 나라다. 이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뭐로 말씀하셔야 돼? 천주교 문화가 찬란한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뭐예요? 천주교 문화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 상에 가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저 로마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기회가 되면 워싱턴에 같은 데 이런 데 영어로 다 돼 있는 뭐 세계 7대 성당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냥 벽에다가 다 온통 마리아예요. 온통 마리아. 예수는 없고 온통 하늘의 여왕이시여 뭐 해갖고 잔뜩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문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후 431년경에 에베소 공회라고 하는 그런 공회를 천주교에서 이제 열게 됩니다. 그 공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아주 공식 호칭을 주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그 결의를 이제 431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두시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때 전했던 그 학당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의 학당이에요? 누구의 학당이에요? 두란노라고 한 사람의 학당에 두란노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서당 우리나라에 그걸 빌려갖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동안 했냐면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이 2회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아시아는 이게 중국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흥황했든지 하여튼 터키 지방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이애나 신전이에요. 다이애나. 아시겠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니까 얼마나 신전이 컸으면은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가들이 그런 신전을 사람이 지을 수가 있겠냐 해서 그걸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다이애나를 섬기는 다이애나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미란 말이에요. 어미. 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어미를 이렇게 섬기는 그 어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당이 엄청난 게 크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다이애나 그 섬기는 그 사당에서 은으로 된 이런 그 성물함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 세공업자가 이게 가만 보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다이아나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에베소 지방은 뭐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 다이아나 숭배로 지금 유명해서 이 에베소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순례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관광하러 에베소에 와서 다이아나도 보고 숭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제사장들하고 막 이런 음란한 것과 같은 그 성행위도 하고 이러면서 뭐 도시가 이제 흥황하고 이러는 건데 이 다이아나 숭배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 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자기들의 생업이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과 그렇죠? 바울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엄청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그러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35절에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얘기하는 말이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는 무슨 도시예요? 다이아나의 도시예요. 다이아나의 도시. 그 다이아나의 도시가 정말 이렇게 이 다이아나 숭배를 하는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본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어느 교회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제가 설교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첫사랑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나중에 뭘로 가요? 다이아나로 옮겨간다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가. 그래서 어느 때 431년이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공회가 열려서 마리아를 뭐로 격상을 시켜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격상을 시키는 그러한 이 형국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등잔대를 치워 없애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게 됐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숭배라고 하는 게 에베소하고 상관이 있고 이게 여러분 요새 뭐 찰스 뭐 황태자 뭐 해갖고 그 아들이 뭐 결혼하고 뭐 다이애나가 뭐 훌륭한 여왕이고 여러분 다이아나가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매춘부예요. 지금 그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 있는데 가서 바람 피운 여자잖아요. 그거 지금 온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주 훌륭한 여자라고. 그게 다이아나예요. 그 다이아나 똑같은 다이아나.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나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렇다면 다이아나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이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걸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가서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훌륭한 여자라고 하잖아요. 바람 피우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잘한 일이에요? 아니요. 근데 세상 언론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그게 세상의 일이다. 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나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일이 어디서 발생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쭉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은 위에 이제 어미와 아기 이게 어미와 아기는 전 세계에 가서 보시면 어느 유물에나 나와 있을 정도로 어미와 아기 섬기는 게 많이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게 다이애나예요. 에베소 지방에 있던 다이애나. 이 가서 보니까 뭐가 많아요. 젖이 많잖아요. 이게 젖가슴이 주렁주렁 이렇게 이게 다 젖가슴이거든요. 풍요의 여신이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를 엄청 섬겼던 거예요. 이거 다이애나만 섬기면 풍요하게 막 젖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갖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다이애나가 다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이제 흘러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마리아 숭배로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마리아 숭배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까지 가다가 드디어 1854년에는 마리아는 결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가 이제 형성이 돼.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1년도에 마리아 몽서 승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몽서 승천했다는 그 교리가 1951년도에,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이제 마리아가 재림하는 것만 이제 만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퍼펙트하게 이제 마리아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직 재림까지는 얘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쯤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유다의 그 소녀들이 한 15살쯤 되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이렇게 할 때 그대로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대답할 아이가 몇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마리아를 좀 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가 하도 마리아를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마리아에 되어서 그래서 마리아를 무시해야 하는데 무시할 대상은 아니에요. 어쨌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마리아가 중요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죄 없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간이다.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절대로 마리아가 죄 없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성경 전체를 가서 봐도 어느 누구가 마리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그런 대목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마리아를 섬기느냐, 이 천주교의 주장은 그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렇죠? 포도주스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포도주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스가 다 떨어졌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자에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서 이제 그걸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도주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들 주장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아들에게 직접 간청을 하면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어머니를 통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간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여러분이 천주교 이런 그 사당을 가서 보시면 잔뜩 마리아만 있고, 아, 이제 천주교 이제 그 중에 이제 큰 사당이 이제 워싱턴에 있는데 그 워싱턴에 거기 가면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안에 쑥 들어가 보면 저 앞에 엄청나게 큰 천장에다 거긴 뭘 그려놓는다고요. 우리 교회 이 천장의 반 이상이 되는 게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 한 분 거기 그려져 있어요. 부처처럼 생긴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그려놨다고. 알겠죠? 마리아는 이렇게 애기 안고 상냥하게 그려놓고.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 무서운 예수님께는 다가갈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가야만 이 무서운 분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 천주교 마리아 그 숭배의 뭐라 그럴까 핵심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마리아는 항상 아기 예수예요. 천주교의 예수는 항상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는 저희하고 엄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 있는 예수님은 30살쯤 되셔서, 그렇죠? 완전한 그런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래야 우리하고 상관이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지, 그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엄밀한 의미로 품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현주교에는 매일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 품속에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몽땅 다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그게 천주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아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서 마태복음 13장이 성경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장입니다. 이 안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 하늘의 왕국이 이런 그 신비스러운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 사람들이 좀 혼동을 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3장 이해를 하기 위해서 12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12장의 그 내용을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2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로 오셨어요? 예,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죠? 뭘 주러 오셨어요?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지금 땅에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여러 대언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렇죠?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대언을 다 성취해 가면서 기적들을 보이고 이적들을 보이고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걸 확증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고는 여기 12장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오히려 바알세부비 바알세부부를 통해서 마귀들의 통치자 쉽게 얘기하면 마귀들의 통치자 사탄을 통해서 마귀들을 내쫓는 자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맞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1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제 해주시냐면 12장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걸 성취하려 합니다. 쭉 내가 택한 나의 종 쭉 얘기하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쭉 얘기하다가 20절에 가서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리니 22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넌지시 지금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이방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듣질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사역이 이제 이방인들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런 기미가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12장에 이렇게 언급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드디어 13장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13장에 자 13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이런 비유 13장 1절부터 이제 3절 가서 보시면은 씨 뿌린 그런 자의 비유인데 그 비유는 아예 예수님이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제가 하는 게 18절에 그런 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비유가 무언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그래 성경을 잘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나오는 이런 그 비유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가서 보면 비유가 총 12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비유냐면 다 왕국의 비유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가 지금 12이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과 이렇게 쭉 얘기하실 때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왕국과 관련돼서 12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비유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13장 1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 13장 31절에 겨자씨 비유가 있고 13장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의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비유는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거기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가지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아홉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보물, 그 다음에 진주, 그물, 용서하지 않는 종, 포도원 품꾼들, 그 다음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25장에 가면 열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머지 아홉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똑같다 100%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2가지 중에 3가지는 두 왕국에 지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비유고 나머지 9개는 어디에만 적용이 돼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시면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비유예요.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또 어느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하고 상관이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3장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린 자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서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돼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해도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18절에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제가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으니까. 어떤 사람이 10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됐는데 그들에겐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쭉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씨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 19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 지금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차적으로는 왕국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건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국. 왕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1절에도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교회 뭐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예.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이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적용할 그런 공통 요소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종류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국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든 아니면 하늘의 왕국이든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네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부주의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길가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그 성경에 나온 인물로 표현하자면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씨가 헤롯과 빌라도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하고 직접 얘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들었죠. 근데 어떻게? 부주의하게 들어요. 부주의하게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길가에 이제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래요? 누가 와서 먹어요? 날짐승들이 와서 먹는데 우리 예수님은 설명을 뭐라 그래? 19절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와요? 저 사악한 자가. 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날짐승들을 이야기할 때 이게 마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날짐승이 마귀와 마귀 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면 이걸 걷어가는 그러한 종자들이 있다. 예, 그게 지금 날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날짐승이 진짜 새는 아니고 뭐라는 거야 이런 마귀와 마귀의 쫄자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돌밭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돌밭에 떨어지니까 일단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싹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싹을 내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5, 6절에 있는 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그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사 시몬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성령님이 내리는 걸 보고는 어떻게 돈을 가져다 주고는, 그렇죠? 내게도 이런 능력을 줘서 그저 내가 기도만 하고 안수하면 성령님이 쭉쭉 떨어지게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 시몬인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오면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선 이렇게 싹을 내고 어느 면에선 열매도 어느 정도 거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실제 가보니까 없는 이런 어떤 그런 부류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싹을 내는데 이 가시나무가 같이 자라나갖고는 그리고 이걸 푹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왕국의 자손인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니까 뭐가 열매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가 하나가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언급해요. 데마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사도 바울을 돕고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거기 적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데마 얘기만 나오면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간 사람으로 그거야 이제 대명사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가시 덤불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데마와 비슷하다. 구원받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가시 덤불이 뭐라고 돼 있냐면 22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아주 꽉 자라서 이걸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가시나무가 뭔지, 이 세상의 염려, 그렇죠? 그 다음 재물의 속임수, 여기 빠져 사는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맨 마지막에 진지한 자들, 옥토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열두 제자라든지 또 예수님 믿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 옥토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